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이미 파병한 1,500명의 특수전부대를 포함한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 정보당국이 18일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의 전장 파견이 시작된 사실을 지난 8일 확인했다며 현재 이들이 러시아 군부대에서 적응 훈련을 하는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특수부대원들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을 통해 8일부터 13일에 걸쳐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됐으며 조만간 2차 수송 작전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수십 명의 북한군 장교들과 함께 여러 차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 북한 KN-23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 현지 지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앞선 발표에서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 안보 핵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군의 우크라전 참전이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로의 이동과 북한의 전쟁 지원 정보 등이 공유됐으며 러북 군사 밀착이 군수 물자 이전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1인자인 야히야 시누아르 정치국 의장을 제거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휴전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독일 방문 중 기자들에게 오늘은 전 세계를 위해서 좋은 날이라면서 시누아르를 제거한 데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이를 축하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금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진전시킬 때이며 이제 이 전쟁을 끝내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올 때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이스라엘에 보낼 것이며 네타냐후 총리와 가자지구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시누아르가 가자지구 모처에서 제거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시누아르는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군의 추격을 받으면서 이동에 제한을 받아왔었다고 하가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누아르 제거 직전에 촬영한 영상이라며 공개한 영상에는 시누아르로 추정되는 인물이 긴 천조각을 얼굴과 몸에 두른 채 폐허가 된 건물의 소파에 앉아 접근하는 촬영용 드론을 막대기로 밀쳐내려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시누아르는 하마스의 가자지구 총책 임무를 맡고 있던 지난 7월 당시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암살당한 뒤 1인자 자리에 오른 인물로 언론들은 하마스의 급진 노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한편 이란은 하마스의 1인자 야히야 시누아르 하마스 정치국 의장 사망으로 이란과 영내 동조 세력들의 결집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어제 성명에서 이란과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영내 친이란 세력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 정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누아르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향한 그의 길을 따를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모범이 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의 점령과 침략이 존재하는 한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오늘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주도한 시누아르 제거는 지난 1년간 이스라엘 일대에서 이어진 분쟁에서 중대 사건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운용 훈련을 시작했다고 러시아 군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날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군이 수도 모스크바 북서쪽 지역에서 야르스 ICBM을 운용하는 부대의 전투 준비 상태를 시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험에서는 트레베리 지역의 관련 부대가 위장을 한 야르스 ICBM을 최대 100km까지 이동시키는 훈련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적의 공격과 파괴 공작으로부터 미사일을 보호하는 연습을 할 것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7월에도 야르스 운용 훈련을 두 차례 실시했으며 전술핵 미사일 준비태세 훈련은 올해 세 차례 실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헌법상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방부대를 방문해 한국을 위협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적국, 타국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거침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3도,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19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2에서 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헌법상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방부대를 방문해 한국을 위협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적국, 타국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거침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군사 행보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15일 있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가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북한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의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이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부대 점검 시찰을 넘어서서 전시 상황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번 행보의 의도는 뭘까요?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국경성 인근 포병 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전방군단인 2군단 지휘소에서 군단장으로부터 적의 동향을 보고받고 전투 대기 태세로 전환한 관할 여단 준비 상태를 점검한 뒤 군사행동 계획을 담은 중요 문건을 검토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은 김 위원장이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지도 상단엔 흐리게 처리했지만 서울이라는 문구가 식별됩니다. 유사시 2군단이 서울을 공격할 계획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또 김 위원장 뒤로는 대형 TV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는데 비무장지대와 비슷한 위치에 파란색의 굵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가장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일단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서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해서 이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단계에서의 이제 행동 지침들을 확산시키면서 내부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뭐 그 정도 같아요.
김 위원장이 개정된 헌법 전문은 공개하지 않은 채 한국에 대해서 적대국 규정만 집중적으로 지금 강조하는 게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긴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행보에 대해 통일과 민족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하는 두 국가로 새롭게 설정한 자신의 새 대남 정책의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 당국이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선대 대남 노선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김 위원장의 새 대남 정책의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세 긴장을 높이고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결심과 그리고 취하는 조치가 정당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얼마만큼 지금 필요한 부분이냐 하는 부분을 군사정세, 적대정세,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어필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개정된 헌법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통일은 비현실적이라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며 이런 모호한 태도는 북한 내부가 이데올로기 혼돈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또 담화를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 매체가 한국군이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몰상식한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지난 15일 단행한 남북 연결도로 북한 측 구간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합동참모본부가 촬영해 언론에 공개한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에 대해 미국 NBC 방송, 폭스뉴스, 영국의 로이터 통신 같은 세계 각 언론들이 보도한 동영상 중한 장면을 사진으로 썼다며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찍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구도상으로나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좋고 우리의 의도에 썩 맞아서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히려 한국 매체들이 북한 소식을 보도할 때 조선중앙통신 사진과 동영상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 합참이 평양에 출연한 무인기와 관련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직분에도 맞지 않게 사진 따위나 만지작거리면서 망신하지 말라며 중대 주권침해 도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 규명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이런 반박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먼저 김 부부장이 외신 동영상을 썼다는 반박에 대해선 외신이 사용한 동영상이 한국 합참이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도용을 시인한 셈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군사분계선 그 안에서 찍은 거거든요. 우리가 외신에 제공했지, 외신이 그걸 직접 어떻게 찍습니까?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그런 게 느껴져요. 김여정 발언에서. 즉각 반응한다는 얘기는 예민해졌다는 얘기거든요.
한국 언론 매체들이 북한 측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선중앙통신 자료는 한국 언론사가 일본 중개인을 통해 저작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김 부부장이 사소한 것까지 나서는 것을 보면 북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라며 한국 매체가 합법적으로 북한 매체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이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주최 연호를 쓰지 않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10일 담화나 11일 밤에 나온 외무성 중대 성명에는 주최 113이라는 연호와 서기 연도인 2024가 병기도 했지만 10일 밤에 나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부터는 주최 연호가 빠졌습니다. 노동신문 지면과 홈페이지 제호에도 13일자부터 서기만 표기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이 지난 12일 낮에 주최 연호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남북한 두 국가론에 입각한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더두 국가론의 관점에서 굳이 분단에 기초한 주체 정권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사용하는 그런 연도를 같이 사용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 그런 거예요.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올해부터 보여온 김정은 독자 우상화의 하나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을 확인하거나 입증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북한군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견해들을 분명히 봤다면서 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Definitely seen the reporting and the comments about potential DPRK forces, going to Russia or going
라이더
to
대변인은
Ukraine.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그 보도를 확인하거나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그것은 러시아가 전장에서 병력 측면에서 현재 처한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would also demonstrate the the situation that Russia finds itself in.
라이더 대변인은 현재 러시아가 전선에서 6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군대를 위한 추가 병력의 확보가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날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를 대신해 싸우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션 세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과 러시아 간 방위 관계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에서 계속해서 상당한 사상자를 내고 있는 러시아의 새로운 차원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계속되는 북한군 파병 관련 보도에 대한 BOA의 확인 요청에 즉답 대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 추세를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불법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고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해야 할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밀러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러시아를 대신해 싸우는 북한 군인들에 관한 보도에 우려한다면서 사실일 경우 전장에서 인명피해를 겪는 러시아의 절박함이 한층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하루 평균 1,2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확보하고 쿠르크스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언론 매체들은 지난 3일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자국군 미사일 공격에 의해 러시아군 20여 명이 전사했으며 이 중 북한군 6명도 포함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6일 자국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병력을 공급하는 사실을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7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상군과 기술자 등 여러 분야 인력을 합해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와 맞설 총 1만 명가량의 병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가짜 뉴스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심화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유럽 안팎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심화하는 북러 협력은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서린 브루커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주재 미국 대사 대리는 17일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OSCE 주재 미국 대표부에 따르면 브루커 대사 대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SCE 상설 이사회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수출 통제로 궁지에 몰린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장비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수백만 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발사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컨테이너 1만 8천 개 이상 분량에 달하는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이 제공한 군사 장비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살해하며 불법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커 대사 대리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의 상호 지원의 파급 효과는 광범위에서 OSCE 지역 안팎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이런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북한은 그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얻는다며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물자, 그리고 다른 첨단 기술을 포함한 군사 지원을 구하려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늘 한국과 일본을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하는 지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미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는 초기 물자 인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루커 대사 대리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집행하는 안보리의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협력 심화는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입히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심화시키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커 대사 대리는 이에 대응해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선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조장하는 개인과 단체를 제재했으며 향후 필요할 경우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무기 이전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의들은 러시아도 직접 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6일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11개국이 유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다자 감시 체제를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비밀로 남지 않도록 이런 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북한의 물질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야기하고 있는 죽음과 파괴에 대해 알아야 하며 북러 간 협력 강화로 초래되는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MSMT에는 미안의 3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기구의 출범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활동을 종료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대러 군사 지원을 강력히 비판하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벨라루스와 이란, 북한이 제공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과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핵심 원칙 및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물질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을 파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주미 한국대사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유럽 간 방위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17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군이 전장에 있는지 또 전장에 몇 명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된 정보는 없지만 이미 그것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still analyzing that information. We don't have any confirmed intelligence information on.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띵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여전히 그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매우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금 더 정보를 확인한 후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간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This is clearly showing that the security of the Indo-Pacific.
그러면서 나토가 지난 7월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 4개국을 초청한 것도 이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조 대사는 이날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북러 협력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한국, 유럽 간 방위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s reliance on North Korea for arms supply underscores how interconnected security concerns are in Indo-Pacific.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공급을 의존하는 것은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간 안보가 얼마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조 대사는 북한은 이번 주 초 남북을 연결하던 도로를 폭파함으로써 적대감을 또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주로 상징적인 것이지만 북한이 어떻게 지구 양쪽의 두 전구에서 고의적으로 자신을 확립하고 위협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조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유럽, 미국의 산업계가 힘을 합쳐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사는 그래야만 우리가 직면한 여러 도전에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일 관련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17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 정상회의 참석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지상군과 기술자 등의 인력 만 명을 러시아를 돕기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장교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14일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5일 전화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독립적으로 그 같은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런 보도들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실이라면 북러 국방관계가 상당히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 출범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미국 등 11개 나라가 대북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해 출범한 MSMT의 효용성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러시아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거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는 모든 유엔 제재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MSMT는 북한 관련 유엔 제재의 이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공식 정부 정보와 분석을 제공할 준비가 된 나라들로 구성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SMT의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기구의 출범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활동을 종료시킨 데 따른 겁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깊은 실망감을 표명했다며 우리는 중국이 이 중요한 임무에 대한 14번의 만장일치 채택에도 불구하고 기권표를 행사한 결정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행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냉소적으로 훼손했고 이는 모든 러시아가 북한과 맺은 비열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 공모했다는 전문가 패널의 보고를 은폐하려는 이기적인 시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기항한 선박을 억류한 캄보디아의 조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리는 17일 캄보디아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던 선박 CC9호를 억류한 것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캄보디아로부터 이 선박을 넘겨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박 처리와 관련된 다음 단계는 캄보디아 정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해양경찰은 2020년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이 북한의 불법 유류를 건네는 데 이용한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억류해 미국에 인계한 바 있습니다. BOA는 16일 캄보디아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법원 문건을 인용해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5월 CC9호와 이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 4,800톤을 동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결의 270호는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화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CC9호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북한 서해 해상에 머문 뒤 떠난 선박으로 당시 BOA는 이 선박의 수상한 항적을 근거로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미한일 3국의 고위 당국자와 탈북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북한 인권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첫 북한인권 3자 회의인 이번 회의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3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소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가 1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북한 인권 생존자들과의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이 공개회의에는 탈북자들과 전문가 패널들이 참석해 북한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증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워싱턴의 띵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미술 전시회와 리셉션도 열립니다. 국무부는 이 전시회에는 탈북 예술가들의 작품과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 북한의 인권 기록을 조명하는 북한 문헌 및 회고록, 일본인 납북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미디어 등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시회는 자유사회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다양성과 재능, 잠재력을 조명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무부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고위 당국자가 참석하는 미한일 북한인권 3자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6일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통일부 장관 방미 당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제안해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자 회의는 통일부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한미일 고위급 외교당국자가 정보 접근권 등 북한 인권 의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한미일 당국자가 참석해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첫 사례로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17일 BOA와의 통화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미한일 3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며 환영했습니다.
I am encouraged to see that this tripartite event is happening tomorrow. I'm encouraged to see that survivors.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미한일 3자 북한인권 관련 회의가 열리는 것에 고무됐다며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이어 이 같은 회의는 북한 당국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끔찍한 인권 유린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와는 어떤 경제적 지원과 경제 협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도덕적인 의무, 가치지향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한국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17일 통일의 목표는 한반도의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것이라며 통일은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 대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최근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상황과 한국의 통일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개개인 모두가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다.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정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남북관계의 의젠다의 하나로 해야 된다.
김 장관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 당국의 개선을 촉구할 경우 그런 주장이 북한 당국을 불편하게 해서 남북 대화를 저해할 것이란 주장이 있었지만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한국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일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인들에게 통일은 도덕적 의무라며 통일은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떠나서 도덕적인 의무, 가치지향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을 하는 것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자유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나 또 국제사회에 있는 그 시민들이 이 한국의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인 의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김 장관은 통일 비용 등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뤘다면서 그런 한국인들의 역량이라면 통일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김정은 정권은 세습적 독재 권력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1978년 전임자인 마오쩌둥을 비판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아갔고 베트남도 1986년 그 당시 젊은 지도자들이 전임자들을 비판하면서 도이머의 개혁 개방 정책을 펴나갔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권력을 세습받았기 때문에 전임자들을 비판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북한이 전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또 철도 등을 통한 남북 간 교류 가능성과 관련해선 남북 간 철도가 열리고 교류가 활성화한다면 통일 과정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남북 간 단절에 나선 것으로 봐서는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기 위해서 완전히 지금 휴전선 일대에 철조망을 쌓고 방벽을 쌓고 과거에 일부 놓았던 갱이선, 그 다음에 서해안의 갱이선과 동해안의 갱원선, 이 철도도 완전히 폭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의 남북관계 개선은 당분간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김 장관은 흡수통일 논란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존재는 북한 정권에는 위협이 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음에도 자유와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존재 때문에 흡수통일 당할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 역시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 장관은 이어 한국 내에도 통일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인들이 합의한 게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런 원칙에 서서 통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통일과 관련해서도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의 통일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선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북한 주민들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알 권리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자원을 왜곡 분배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북한 경제가 악화하고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북한 당국의 정책, 행동, 태도 변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기로 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한국 내에서 갈등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선 남북관계발전법에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금까지 약 30회에 걸쳐 6천 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살포했다면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매우 비열하고 전례가 없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재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2kg 이상의 물체를 매달아 날릴 경우엔 항공안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 있어 일부 단체가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의 근거에 전단 문제가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한일 북한인권 3자회의 등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 중입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의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이 정권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위장 취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호주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들을 고용하거나 지원할 경우 호주뿐 아니라 미국 등 국제 제재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외무부 산하 제재사무국은 17일 북한 및 원격 근무지에서 일하는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북한 국적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 취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제재사무국은 북한이 전 세계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IT 인력을 파견했다면서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 IT 노동자 운영은 북한 정권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노동자들은 UN 제재와 호주의 독자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무부 제재사무국은 주의보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이 시도한 구체적인 위장 취업 수법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원과 위치, 국적을 숨기고 가짜 신분과 대리 계정, 도용한 신분증,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취업을 신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호주를 포함해 부유한 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이나 고용주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나 네트워킹 플랫폼을 활용해 취업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사무국은 북한 IT 노동자들이 비즈니스와 건강 분야, 소셜 네트워킹,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와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종종 암호화폐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맡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계약 작업의 대가로 받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을 세탁해 북한으로 보내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호주 국적자나 호주 기업이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경우 지적 재산과 정보 및 자금 탈취부터 평판 훼손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호주의 제재뿐 아니라 미국과 같은 다른 관할권 당국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노동자들을 고용해 호주의 제재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약 78만 달러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은 313만 달러의 벌금형 또는 거래 금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외무부 제재사무국은 이러한 제재 위반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북한 IT 노동자의 잠재적 위험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양한 IP 주소에서 하나의 계정에 여러 번 로그인하거나 다른 국가와 연관된 경우 중국 기반 은행 계좌로의 잦은 송금이나 암호화폐 결제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인의 이름과 국적, 연락처 등 세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필수 업무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위험 신호로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용 시 입사 지원서를 관계기관과 면밀히 검토, 대조하고 위조 여부를 조사하며 화상 인터뷰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급여를 암호화폐로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이번 북한 IT 노동자 위장 취업 주의보는 미국과 한국,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의 경고에 이어 나온 조치입니다. 미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한국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해 10월 합동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또 올해 5월에는 국무부가 북한 IT 노동자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미국 법무부가 북한 IT 노동자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인을 체포하고 기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영국 재무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영국 기업에 위장 취업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들이 고용될 경우 대북 제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독일 헌법수호청도 지난 1일 북한 IT 노동자들이 독일 기업에 위장 취업하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고 보안 위험 및 제재 위반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바나트 맨디언트 수석 분석가는 최근 VOA에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ight now I can tell you that I'm already seeing a larger European presence. They are not happy with a lot of that post-COVID.
바나트 수석 분석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미국의 고용 자격 확인서 제한 조치 등으로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북한 IT 노동자들이 유럽이나 아시아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고용 시 보안을 강화해 북한의 위장 취업 시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에 대한 경고는 최근 민간 보안 기업 사이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인 SecureWorks는 1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이 IT 노동자를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 위장 취업시켜 주요 정보를 잇따라 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ecureWorks는 미 연방수사국 FBI와 함께 니켈 테퍼스트리라는 조직에 위장 취업한 뒤 정보를 빼돌린 사건을 조사한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가 위조된 신분을 이용해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원격 근무를 선호하고 근무지도 허위로 작성해 기업에서 지급하는 컴퓨터를 받은 뒤 중개인을 통해 실제 본인이 위치한 곳으로 재배송받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성과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수집한 회사 기밀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암호화폐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과거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이 주로 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다시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미국 미디어에 등장한 주요 한반도 관련 기사들을 간추려드리는 코리아 인 더 뉴스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킨 데 대한 분노로 140만 명의 북한 젊은이들이 군대에 지원 또는 복대, 즉 재지원을 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주장했다는 보도들이 전해지고 있군요.
네, 미국의 여러 언론들이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UPI 통신은 이 소식을 서울발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지원 물결이 14일과 14일 크게 이뤘고요. 그 뒤로도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건데요. 수도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남한 측의 심각한 주권 무시 행위에 반발한 적개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UPI 통신은 북한에서는 이미 의무군 복무 기간이 10년이나 되는데 많은 청년들이 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러시아가 쿠르스크 주에 배치될 북한군 대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이것도 미국 언론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 매체 리가가 15일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기관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김정은이 보낸 병력으로 새 부대를 창설한다는 것입니다.
네.
소식통은 리가 통신에 북한군이 러시아 남서부의 전투 임무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지난 8월 초부터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시달리는 곳이죠.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군장비에 심각한 손실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병력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군은 특별 부랴트 대대로 불리우는 부대를 편성하게 될 텐데요.
네.
부랴트란 시베리아와 몽고, 북부, 그리고 중국 등에 살고 있는 몽고족 원주민의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 부랴트 대대는 약 3,000명 정도로 현재는 소총부대로 편성될 전망이라고 뉴스위크는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게 오랫동안 갈망해온 실전 경험을 얻게 해줄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신문은 한국 전쟁 이후 본격적인 전쟁 수행에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북한은 만약 우크라이나 파병이 사실이라면 이는 새로운 무기, 현대전에 대한 병사들의 대응 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우크라이나나 한국이 북한군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것은 없고요. 나토 사무총장도 16일 그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군 관계자들도 큰 규모의 북한군 용병이 현재 그곳에서 싸우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주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 엔지니어나 옵서버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일부에서 러시아가 구입한 북한제 미사일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한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에 미국 정부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를 했군요.
네, 이 주간지는 백악관 국가안보실 대변인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이 개입하고 있다는 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러시아 북한 간 군사관계가 크게 강화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플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워싱턴의 한 모임에서 북한군은 전투 현장에서 지금까지 가능하지 않았던 무기, 병력 등에 대한 실전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U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돼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었죠.
네, 예, 포스트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의 결의에 반대한 단 네 나라 중에 하나라는 점을 들며
네.
러시아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한국 등 관리들은 북한이 러시아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구소련 시대의 포탄 등을 지원해왔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기술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 장교들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파병돼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지만 러시아나 북한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포스트는 보도를 했었죠.
네. 이번 주에는 또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북측 일부 구간을 폭파한 소식을 여러 신문, 방송이 큰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영상도 같이 곁들여서 네.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위크지는 평양 당국이 15일 성명을 통해서 이날 정오쯤에 남북한을 잇는 육로의 북쪽 구간을 폭파했다고 발표했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지난주 북한군이 그 같은 폭파 계획을 미군 측에 미리 알렸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북측의 행동은 남북 간 긴장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뉴스 전문 채널인 CNN 방송은 남북한의 경계선이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채 막혀있는 곳 중에 하나이고 경의선과 동해선은 오랜 세월 왕래를 하지 못했던 육로에서 사실상 폭파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파는 남북한 정상들 간의 치열한 비난전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데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ABC 텔레비전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이번 사건으로 한국군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 방송은 한국군은 이 지역에서 경고사격을 했고 북한 측 동향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한국군 당국의 발표도 전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미군기지 부근에 있는 사창가 지역에 철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이색적인 기사를 실었네요.
네. 이 경기도의 동두천 지역에서
네.
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한국 여성들이 과거 성병 검사를 위해서 강제로 수용돼 있던 이른바 몽키하우스, 즉 원숭이 집으로 불리우던 곳을
네.
철거하려는 계획에 반대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좀 의외로 들리는 얘기인데요.
예.
이 논란이 된 건물은 과거 성병관리소였습니다. 1996년에 문을 닫았죠.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옮기면서 미군이 이 지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또 미군 부대를 상대로 영업을 하던 많은 상인들도 점차 문을 닫게 됐죠. 당시에는 여성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붙들려서 마치 동물원처럼 가두어진 채 성병 검사를 받고 주사를 맞고 또 수용을 당하던 곳이어서 원성이 높았었다고 합니다.
네.
미군들은 여성들이 집단으로 그 속에 갇혀있는 모습에서 그런 원숭이 집이다 이런 별명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갈등은 동두천 씨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에 건물을 매입을 하고 이를 철거하려고 했지만 반대가 심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한국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은희 헨리라는 여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올해 67세인 은희 씨는 내가 바로 아픈 역사의 증인이고 이 건물이 바로 그 증거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희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박물관으로 개조를 해서 미래 세대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거 반대 운동에는 60여 개의 시민단체가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크게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지금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철거를 해야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주변의 땅 주인들은 시 당국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어서 이 찬반 논란이 극심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했습니다. 참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갈등인 것 같네요.
네. 네.
또 하나 흥미있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저명한 월간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습니다. 이 내용도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세계에서 여행하기 가장 위험한 나라 10개 나라를 선정을 하고요. 조심하라는 경고를 했다는 기사인데요. 한국을 아주 좋게 평가해서 관심을 끕니다.
네.
위험하다는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 잡지는 미 국무부가 제작한 2023년도 세계 평화 지수 여행 위험 지도라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세로 볼 때 이런 곳은 여행을 조심하는 게 좋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나라들이 위험 지역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그 대신 선택지로 어디를 가는 게 좋은지도 함께 이제 책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어떤 나라들이 위험 지역으로 지목이 됐나요?
네, 주로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남수단, 콩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이라크 순입니다. 여기에 북한, 이란, IT 등도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조심해야 할 나라로 상당히 상위로 꼽고 있는데요.
네.
대신 권장하는 나라로 한국을 지정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네, 먼저 중국은 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거죠?
중국은 역사도 길고 음식, 문화 등이 인기가 있고요. 범죄율이 낮은 것도 매력적인데 정부 체제가 권위주의적이고 자칫하면 연행될 수도 있다. 때로는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계 미국인의 경우에 여행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같은 대도시의 극심한 공기 오염도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리아 인 더 뉴스 노시창 기자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은 10월 27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490, 11510, 11570kHz, 밤 12시부터 자정까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